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동일한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세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 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묶여서 기도하는 하나의 장면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셔서 8명을 제일 멀찍이 두시고 여기 앉아있으라 부탁을 하셨죠. 그리고 3명만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가셔서 여기 머물러 있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오셨고 제자들은 잠을 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자다가도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처음부터 그냥 깨어서 기도하면 더 좋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걸 부탁하셨으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자빠져 자다가 주님이 오시는 이기척이 나면 그때라도 좀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서 여지껏 안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도 하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참 독특한 부분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은 세 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야고보, 요한에게는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오고 물론 그들도 다 들었겠지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제일 많이 잠을 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야고보랑 요한은 아직 못 일어나서 이런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베드로에게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첫 번째 이제 꾸지람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이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처음에는 앉아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신 건 아니었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느냐, 왜 내가 부탁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셨고 41절에 보면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번에는 깨어있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제일 큰 은혜가 십자가 은혜인데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도리어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치게 되니까요.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이게 제일 납득하기 어렵냐면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왔을까?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집어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자면 그러면 육신만 약하지 않으면 이들은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하게 나무라거나 꾸지람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좋게 보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훌륭하다. 이것만 해도 일정 부분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원래 악한 놈, 나쁜 놈, 뭐 태어날 때부터 니네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조금만 형편이 되면 할 텐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니네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다 보니 행동도 안 하고 글러먹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마 똑같은 자세를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했던 내용도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앞부분에서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에서는 주님이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바램 또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 내용은 나오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그 뒤에 43절부터 46절이 세 번째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서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깨어서 기도를 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는가?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태도가 나와요. 다시 오사 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오신 거예요. 또 와서 보셨더니만 그들이 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잡니다. 일관성 있게 변화 없이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기록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피곤하니까 잠을 잤기는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피곤해서 잤던 것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넉넉하게 말씀하고 기록한 거죠.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깨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자든 말든 내버려 두시고 똑같은 내용을 세 번째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도 당연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막 중언부언 아니냐. 중언부언이랑 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차례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또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같은 자리에서 여러 차례 기도하는 것 그건 괜찮은 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45절, 46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4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이번에는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부터 안 잡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 이제 눈 뜨고 있어야 도망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이 손에 팔려갈까? 주님이 팔려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46절에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붙여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팔려갈 건데 내가 팔려가는 거기에 너희도 같이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함께 가자. 나는 팔려간다. 이렇게 팔려가는 것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가지 않아요. 팔려가는 곳에도 가지 않고 재판받는 곳에도 가지 않고 십자가 지는 곳에는 더더군다나 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안 하잖아요. 마음이 있든 없든 육신이 피곤하든 안 하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팔려가는데 같이 갈까요? 팔려갈 때 같이 가서 같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것 같았으면 기도할 때부터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싹이 이렇게 어떻게 나는지 보면 아 이게 될성 안 될성 안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것으로 유추하지 않아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제자들이 같이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주님의 깊은 마음과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세 번에 거친 장소 이동을 하시고 주님께서 행동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최대치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최소치만 부탁합니다. 물론 그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 난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못해, 너무 힘들어서 못해, 혹은 예수님 말씀처럼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해, 여하튼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받기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소치만 부탁을 하십니다. 여지껏 베푸셨던 은혜, 여지껏 함께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다 겪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가령 헌금을 해라, 아니면 가령 교회 와서 섬겨라, 아니면 전도를 해라, 옆에 있는 성도를 좀 돌봐라,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실 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무리하고 힘든 일을 부탁하시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정도를 부탁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안 합니다. 난 싫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난 피곤해. 한번 이러면 끝까지 안 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조적이죠. 모든 점에서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대조적이었는데 지금 복음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때는 가장 많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정반대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님과 정반대의 모습이 자꾸만 더 많아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어떤 유익이 주님께 있을까? 주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전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애써주시는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주님이 부탁하시는데도 전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면 괘씸한 마음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꾸지람하거나 정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부탁하셨을까? 이걸 깊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부탁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와서 깨우셔도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잘 거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와서 또 깨우고 또 깨우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부탁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 이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지람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도 기적도 행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 번 믿음을 가져라. 여기가 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순종해야 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렇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사건,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 고난은 여지껏 행하셨던 어떤 기적이나 어떠한 말씀 선포보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걸 우리는 아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크게 보자면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기적을 행할 때는 아 그래 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 좀 늦게 믿을 수도 있지 말씀 선포하실 때에도 그래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믿음이 좀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한두 번 책망하고 마셨지만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 그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반복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왔으니까 반드시 교회 청소해야 돼.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 그것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권면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술 먹고 술주정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믿습니다. 그거 하나는 꼭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꼭 믿어야 된다를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썩을 놈아 죽을 놈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이걸 믿을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알 것을 받아들일 것을 믿을 것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지껏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간곡하게 반복해서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천사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십자가를 믿고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를 향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늘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찌 숨쉬며 또 어찌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은혜들보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며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이 가장 놀랍고 값비싼 은혜임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건 어떠한 상황을 만나건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